유다서 1번 메시지 신앙을 위한 싸움.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다서의 라이프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신앙을 위한 싸움입니다. 3절에서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서신의 처음 7구절을 다룰 것입니다. 소개. 1절과 2절은 유다서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야고보는 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또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유다는 열두 사도 중에 있지도 않았고 교회의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짧지만 뛰어난 이 서신을 썼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 책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무엇무엇을 위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무엇에 의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엇무엇에 의해는 지키심을 입은 능력과 수단을 의미하고 무엇무엇을 위하여는 지키심을 입은 목적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을 주님께 주셨으며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주님에 의해 지켜집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베드로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이 서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라 믿습니다.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 믿는 이들은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입었습니다. 2절에서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사에서 은혜 대신 긍휼이 언급된 사실은 교회의 하락과 변절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있는 인사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교회가 하락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가련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혜는 우리가 뭔가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침으로 그것은 가장 가련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싸움. 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원이며 일반적인 믿음처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그들이 소유한 구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해 싸우라는 유다의 말을 잘못 적용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 싸우는 것을 침례나 발씻음과 같은 것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이나 만찬에 사용할 떡의 종류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러나 3절에 있는 믿음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즉 우리가 믿는 바를 가리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인 신약의 내용들을 의미하며 우리는 일반적인 구원을 위해 이것을 믿습니다. 교리가 아닌 이 신앙은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가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 약속, 율법, 은혜를 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주된 노선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아브라함의 처빈 하갈에 비유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가가 율법의 예표요 예시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가 아니라 첩의 위치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율법 대신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면은 우리의 믿는 행위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인 면은 우리가 믿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 있는 신앙은 우리의 믿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신앙은 신약의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할당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은 유다서 3절에 있는 신앙과 다릅니다. 이는 유다서 3절의 신앙이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의미의 신앙은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의 내용들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의 내용과 부수적인 모든 규례들을 포함합니다. 율법은 구약 안에서 주어졌지만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새 뜻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는 신앙입니다. 이 뜻은 심지어 삼일 하나님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뜻은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이나 발 씻음이나 침례의 방법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는 이들은 신앙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신앙을 위해 싸우라는 유다의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새 뜻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가령 어떤 현대주의자가 당신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때문에 순교당했고 희생되었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뜻의 주된 항목 중의 하나에 반대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는 중국에서 구속의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죄인들만을 위해라는 책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수의 피를 떠나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성경은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단적인 책과 싸웠으며 현대주의적인 그 가르침에 대항하여 믿는 이들에게 예방접종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근본주의적인 많은 성경교사들이 또한 이단적이고 현대주의적인 가르침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신앙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변절자들의 이단론들. 4절에서 유다는 계속하여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4절부터 19절은 베드로후서 2장과 근접하여 병행합니다. 이것은 유다서가 교회의 변절과 하락의 시기에 쓰여졌음을 나타냅니다. 4절에서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헬라어의 주거역은 옆에서 들어오다 또는 연문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가만히 끌어들이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 원수가 가만히 들어온 것처럼 변절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말은 변절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에 대한 판결이며 다음 구절들에서 밝혀질 판결입니다. 여기에 판결은 형벌을 위한 정죄이며 형벌받기 위해 정죄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교거리로 바꾸고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 이단적인 변절자들의 악은 이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꿈, 즉 자유를 악용함으로 바꾼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머리 되심과 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을 위한 자유로 악용하여 바꾸기 위해서 주님의 다스림과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변절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역사적인 예. 이스라엘 자손들. 5절부터 7절에서 유다는 변절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역사적인 예를 말합니다. 첫째 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 중에 변절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변절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유다는 주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6절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천사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천사들이며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위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이 단어는 능력의 시작을 뜻하며 권위의 선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높은 위치 안에 있는 원래의 위엄을 뜻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의 위엄과 위치를 지키지 않았고 노아의 때에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처소를 떠나 땅으로 와서 사람의 딸들과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흑암은 타타루스의 어두운 구덩이고 큰 날의 심판은 아마 크고 흰 보좌의 마지막 심판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7절에서 유다는 계속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무엇도 라는 단어는 중요하며 무엇무엇처럼 같은 모양으로를 뜻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앞절의 천사들이 다른 육체들과 간음을 행하여 하나님에 의해 큰 날의 심판까지 정죄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모양으로 라는 구는 타락한 천사들이 다른 육체들과 행했던 간음과 같은 모양을 뜻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다른 종족과 간음을 행했으며 그 종족은 그들에게 다른 육체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결혼을 위해 정하신 창조의 본성과 다르고 맞지 않는 육체로 더불어 곧 남성이 남성으로 더불어 간음에 빠졌습니다. 7절에 있는 다른 육체는 이상하거나 같지 않은 육신을 뜻하며 저희는 앞구절에 있는 간음을 행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 두 서신이 같은 항목을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초기의 교사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 교통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와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고 신약의 진리를 위해 같은 나팔을 불 책임이 있는 이 두 형제는 똑같은 것을 정죄했고 변절의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극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어떤 현대주의자들은 심지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옥스포드 운동 또는 부크만주의가 중국에서 활발할 때 어떤 현대주의자들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마리아의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일 뿐 아니라 모독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사생아였다니 이 어떠한 모독입니까? 그런 이단적이고 모독적인 것들을 가르쳤던 자들의 생명은 결국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래 하나님께 심판받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생명의 끝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역사에 관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변절자들과 이단자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역사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되고 모독적인 것임을 알 것이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현대주의를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한 신실하여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신실하여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달된 신앙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